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but have eternal life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will have eternal life가 아니라 have eternal life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도 또 다른 몸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던지게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또 공간도 제약이 없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식보다는 시간에 대한 또 공간에 대한 의식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일들 또 그것에 필요한 시간들 데드라인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에 쫓기는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초조해지고 또 조급해지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루기를 원했고 하기를 원했지만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한 일들도 있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한 것들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것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 근심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것들은 이 시간적인 제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수평적인 삶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우리의 약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는 법을 발견하기 전에는 쉽게 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이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때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또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한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40년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뭐 목사라 할지라도 일평생을 목회해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평생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도하심, 말하심, 알려주심. 이거는 어떻게 이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The Spirit of the Truth.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한 치유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조명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나 부족함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보이시고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은혜로 더해주시면서 일해 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벅차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고 또 때로는 내 능력 밖의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내 시간표와 맞지 않는 것처럼 초조하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거기에서 오는 이 생명과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죠.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정말 수백 편, 수천 편 설교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냥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이 뭐 어떤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보다 나를 더 살리고 나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참으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절기는요 또 빛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온 것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빛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침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빛을 두려워하죠. 왜? 나의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빛으로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확증받기 위함이죠. 또한 그 빛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어떤 미국 목회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예언 사역을 주로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특히 이분은 말보다 글이 참 좋으세요. 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참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또 아주 인사이트풀하게 글을 쓰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언적인 어떤 은사들을 잘 받고 또 활용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처음 크리스천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했던 그 기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나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어지는 자기의 죄나 또 하나님 또 알게 하시는 그런 자기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도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자기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뭐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더래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내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거 보여주세요. 때로는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거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당장 좀 부대끼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좀 답답하고 이런 것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하나하나 청산해 나갈 때 오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그 깨달음들은 그 어떤 고통과도 그 어떤 답답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은 사정과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참 놀라운 경험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이런 기도, 꾸준하게 왔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도 이 사람은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다 할지라도 성장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혹은 나의 고집과 아집을 깨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현실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Truth라고 하는 말과 Reality라고 하는 말이 같은 그런 단어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현실의 영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현재의 영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각하고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셨지만 결코 시공간의 제약에 갇혀 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늘 교제를 통해서 항상 그 영원을 의식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도 걱정하시거나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른 세계를 의식하고 계셨고 또 다른 세계와 교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늘 새벽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로부터도 따로 떨어져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합니까?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셨다는 거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조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서두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와 교통하며 전혀 다른 세계를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전혀 다른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충분한 그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차원과 나의 차원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높고 또 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더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파수에서 나와야 합니다. 99.5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지금 88.5에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죠. 그래야 99.5로 맞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파수에서 들려오는 것은 온통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죄뿐입니다. 여기서 나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별 게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더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워 보이는데요. 막상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말씀을 읽고 뭐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읽어야 되는 말씀 세 장 읽어야 되는 세 장 다 읽었다 하고 덮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보고 하나하나 가면서 기도 다 했다 그래서 덮어버리고 끝내지 마시고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료에 불과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뭔가 마음에 감동과 주님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냥 멈춰서세요. 멈춰서 그거 가지고 대화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와서 부딪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다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현재의 상황과 여건은 어떤 것입니까? 잠깐 머물러서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부터 막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을 꾸준하게 갖고 나간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러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드라마 보고 뭐 다른 거 놀고 어디 뭐 여행 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서 그 무엇과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그런 시간으로 나아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